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잠시 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부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북한 문제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어제 중국의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문 역할을 계속해서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조치와 별도로 중국인 2명과 중국기업 1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체제 밖에서 실시하는 독자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두 정상의 만남에서 정해진 의제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두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등 이슬람권 6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어젯밤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주는 이번 조치를 약혼자와 행정부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친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6일 여행금지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유엔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지난 4월 시리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격에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 4일 시리아 칸세이쿤에서 발생한 공격에 사린가스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위즘지 화학무기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 같은 잔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끔찍한 공격을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사가 공정하고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의회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독일 하원은 오늘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93표 대 반대 22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동성 결혼에 대한 의회 자유투표를 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는 9월에 사선 연임에 도전하는 메르켈 총리는 표결 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독일법의 규정을 믿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젯밤 백악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과 미한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내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일은 구름 많다가 모레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6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젯밤 백악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과 미한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저녁 백악관에서 상견례에 이은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 핵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날 회동은 오후 6시 시작돼 7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28일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행한 연설을 언급하면서 매우 훌륭하고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한국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에 양국이 함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또 두 정상의 대화가 시종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뤄졌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건설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상원과 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고 양국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 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자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는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만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미한 두 나라 모두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두 나라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었다면 원비어 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이 느꼈을 비통함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기념공원을 방문하고 헌화합니다.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며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빵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가한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9일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어떤 북한 기업과도 사업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implement in full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example, we both agreed that our company
또 미국은 중국의 역내 긴장 고조를 막고자 한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외교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계속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을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회사들의 수백만 달러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북한의 위장 회사들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배제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action reaffirms the Treasury Department's commitment to ensure that North Korea is cut off.
이번 조치는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BDA에 대한 조치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은행을 제재한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미 재무부가 BDA 은행을 제재하자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과 관계된 해외 계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조치와 별도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중국인 순웨이와 리홍리,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쉬핑으로 모두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순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외수출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위장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리홍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고려은행의 중국 사무소 관계자 리송혁을 대신해 여러 개 위장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쉬핑은 연간 70만 톤의 석탄과 철강 제품을 운송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 은행과 기업 등을 겨냥한 새 제재 조치를 취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가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we appreciate China's efforts to curtail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의 신규 제재를 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로부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데 필요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fore, the United States took necessary actions to protect the U.S. financial system from North Korean abuse.
리첼런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이 같은 프로그램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중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표적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셈법을 바꿔 진지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최대의 대북 압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미국법에 명시된 다양한 권한을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단둥은행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북한 비핵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했던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강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개인과 기관, 기업 네 곳을 미국이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린 데 대해 북한 비핵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는 유엔 제재를 보완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단둥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행동으로 보인 첫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수사적 차원에서 압박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선 중국이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도 여전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여론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돈 세탁과 불법 금융 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지만 필요하면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미국 측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불법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중국이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은 금융 제재 일환으로서 북한과 거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은행인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인데요. 향후 이러한 제재가 금융을 넘어서 2차 제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사를 강력하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한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BDA 사례처럼 북한에 치명상을 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겪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을 피해 금융 거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며 심각한 타격을 주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단둥은행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과 관련이 있는 기관일 경우 BDA 사례처럼 의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첫 핵실험도 BDA 제재 와중이던 2006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단둥은행 제재가 BDA만큼의 충격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버티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BDA 사건 때하고는 달리 그 회피 수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위험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BDA와 같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도 않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로 될 정도의 어떤 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도 북한이 단두은행 제재를 계기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북한이 이런 전략 도발에 나선다면 기술적 성취의 속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내라는 제안도 담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화만이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보상이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는 핵재앙을 막는 의사소통에 있어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이성적이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공식 양자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하고 또 이후 정식 협상 개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선의를 표명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과 함께 평화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이를 대가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동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역시 이 같은 대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외교적 해법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좋은 군사적 방안은 없으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대응은 한국과 일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역시 유용할 수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과 핵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없다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직 관리들의 주장은 현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 씨가 최초로 언론 인터뷰를 갖고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망명 직전엔 중국 다련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들려드리고 있는 리정호 씨의 구체적인 증언, 오늘은 후편을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광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죠?
탄광 광산들과 용감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또 석탄, 숙탄이 줄어들게 되면 그 석탄을 가지고 생산 발전소라든지 공장대 생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서 발전소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 뭐 봉사 부문들이 일체의 타격받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이제 개인들이 유통시키는 외화 규모, 이제 이걸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추산한 데 하면 약 50억 달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게 되면 외화가 유입되지 않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인차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 이렇게 또 그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더 늘어납니다.
거기까지는 대북 제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과연 지도부에까지 그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건 사실 지도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광물 수출하는 회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군대 회사들과 특수기관 회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광물 자금이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상 건설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핵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는 국방 부분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또 군대들 유지비로도 자금이 충당되는데 이게 막히면 당연히 용량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지금 이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되면은 북한 정권의 기능이 약화돼서 개인들의 시장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 부정부패 또는 이 무질서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북한 지도부의 통제 기능이 약화돼서 그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험하는 것은 사실 속심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럴 때는 아마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들의 핵 공격 목표가 항상 남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 핵 공격 목표가 남한이라는 얘기를 자주들 합니까? 간부 회의 등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내적으로는 항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것도 북한의 그 고위급 엘리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군부도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일부 한국에서 언론도 보고 뭐 전문가들 보면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체제 대결하는 건 남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 공격 목표가 분명히 남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런 위협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좀 영향력을 발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중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거래를 하시면서 그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는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미국의 편승에서 대북 제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하면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미국하고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보다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음흉한 전략을 가지고 또 지금도 북한을 계속 이용해서 남한을 자기 영향권에 끌어들이려고 핵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정한 라인을 절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광물 수출 얘기를 듣다가 이 얘기가 좀 정치 쪽으로 흘렀는데 다시 경제 쪽으로 주제를 좀 돌려서요. 지금 북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가솔린이 차단되었을 경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제재로 그 가솔린 수입이 차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 들어가는 원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 중에서 특히 중국에서 차관으로 들어가는 원유 규모는 또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북한에 쓰이는 대부분의 그 오일들은 러시아 국동 지역과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오일 수량은 매해 한 20만 톤부터 30만 톤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탱크선을 이용해서 매해 5만 톤부터 10만 톤 규모의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양 시내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오일들과 북한 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오일들은 전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원유라고 이제 연유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거는 차관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오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차관으로 주는 것은 파이프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파이프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원유, 이것은 이 원유라는 건 연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저 지하에서 캐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내는 그 천연 석유 이걸 말합니다. 이게 원유는 1년에 약 50만 톤이 되는데 이걸 봉화화학 공장에서 가공하게 되면 가솔린이 한 10만 톤 나오고 또 디젤유가 10만 톤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럭들과 이제 승용차들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수량은 약 20만 톤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전부 다 군부에 공급하고 일부는 이제 그 비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그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 진짜 미국 정부가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 정권은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실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이제 수입하는 통로들이 막히면 아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북한에서 원유 수입에도 관여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원유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회사들과 거래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97년부터 2005년까지 예, 탱크선을 세척 운영하면서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한 원유 수입 거래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1997년 당시에는 북한에 탱크선이 한 척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북한의 러시아 원유 거래 시초를 열었다고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회사들과 거래를 했죠, 당시엔?
아시아의 그 원유 거래 중심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그 원유 거래 계약을 맺고 또 그들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곤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그 원유 계약을 합니다.
네.
원유 계약을 하면 이제 그 싱가포르 회사들이 러시아 원유 회사들과 또 재계약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싱가포르 회사들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래 방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북한의 경제가 최근에 좋아 보이는 이유는 정책보다는 의도치 않게 시장이 확대된 결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북한 경제가 이제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제 20년 동안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방식을 찾아서 이제 그 자기 생활 토대를 튼튼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장 활동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 기업소 식당 상점들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시장 경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경제가 좋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에 광물 수출을 몇 배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나서 외화 자금이 그전보다 많이 유입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금이 평양시 건설에 이제 투자되고 또 신흥 부자들 또 권력 가진 사람들 또 개인들의 주머니에 달러 자금이 많이 유입돼서 소비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활기 띠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국 언론에서 전 39실 고위 간부가 해외에 설립될 북한 망명 정부 대표를 맡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맞습니까?
예예예. 예, 예.
또 맞는다면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저도 사실 그 보도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네. 그들이 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저를 이용하거나 또는 악용하려는 세력들과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 뒤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제 음모를 꾸몄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즉시 그 언론사에 삭제하도록 요구도 했고 해당한 대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뭘 저는 뭐 그렇게 큰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조만간에 워싱턴에 경제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미래 북한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설계도 좀 하고, 만약에 이제 또 북한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시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 자본이나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의 증언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구금된 38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은 고문과 장기 구금에 직면하게 된다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 38명의 탈북자들을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도록 중국 당국에 요구하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촉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활동가와 가족들로부터 2016년 6월 이후 적어도 51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공한 정보의 근거에 적어도 13명의 탈북자가 이미 강제 북송됐고 38명이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신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 후 끔찍한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대우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함께 절실한 상황에 처한 이들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태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중국이 이들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은 이 백악관 만찬에서 북한 문제와 새 무역협정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보겠습니다. 또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해서 현지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 속에 인민해방군 주둔부대를 시찰한 소식 알아보고요. 또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찬을 가진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예, 지난달 취임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지인 미국 워싱턴에 수요일 28일에 도착했는데요. 첫날 워싱턴 근교에 있는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또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 뒤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환영 만찬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찬 식단이요, 비빔밥과 생선구이를 비롯한 한식 위주로 구성되는 등 문 대통령 일행을 위한 이 백악관 측의 배려가 엿보였다는 평가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다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했고요. 만찬 마무리 발언에서도 미군의 한국전쟁 참가와 희생에 감사를 표시한 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기념비 연설 매우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나라가 미국이라면서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거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 만찬에서는 두 정상이 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만찬 중에 진행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은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면서 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교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예정됐던 만찬 일정이 7시 50분이 넘어서 끝나서 뭐 예정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에 한국 대통령과 아주 좋은 만남을 방금 마쳤다면서 북한 문제와 새 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는 글을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만찬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내외에게 백악관 내부를 소개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이 끝난 뒤에 출국까지 문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가요. 당선자는 몰랐는데 백악관 3층에 나의 사적인 공간이 있다면서 다시 이끌었습니다.
네.
외부인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는 곳이라면서 이 3층으로 문 대통령 내외를 안내한 건데요. 이 백악관 3층은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지도자들이 썼던 집무실 등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두 정상 간의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회담이 시작이 곧 될 텐데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새 정부 출범 후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될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 문제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지도자가 이견 없이 동맹 강화를 통해서 공조를 지속하는 쪽으로 뜻을 모을 걸로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현안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백악관 측이요. 양국의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면서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제시할 걸로 시사를 했는데요. 한국과의 이 자유무역 협정 FTA에 대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면서 이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분야 성과가 가늠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무역 불균형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통계 수치를 제시해서 대응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를 시찰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취임 후에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이 판창룡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함께 북부 신계지역 내 인민해방군 세콩 병영을 시찰했습니다. 육해공군 3,100여 병력의 헬기, 기갑사단, 미사일 대대가 동참해서 열병식을 진행했는데요. 사령열 무게차에 탄 그 시 주석이 동지들 수고한다라고 외치니까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답하는 장면이 현지 매체 전파를 탔습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홍콩 주민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를 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 방문에 맞춰서 홍콩 경찰이요,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넘는 1만 천여 명을 시내에 투입해서 24시간 비상경비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홍콩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도심에서는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를 완전 석방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전날 28일에는 지난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홍콩 주권 반환 상징물인 골드 바우히니아 상 점거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 후 구금됐다가 또 이틀 만인 오늘 풀려났습니다.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일인 내일은요, 50여 개 시민 사회단체가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규모 거리 행진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지 20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에 큰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중국 영토였던 홍콩을 1997년까지 일정 기간 통치권을 행사했던 조차 지배했던 영국의 BBC 방송이 최근 반환 후에 홍콩과 중국 사이의 생계 변화로 기대를 걸었던 세 가지에 대한 특집 보도를 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예상한 세 가지 기대가 모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
첫 번째로 홍콩의 민주주의가 중국 대륙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반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양국 일국 양제를 보장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당국이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를 무시하는 등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걸로 BBC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홍콩이 중국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등 본토 주요 도시들의 발전이 더 빨라지면서 경제권은 이미 대륙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주민들이 같은 민족이자 또 떠오르는 강대국인 중국 국민이 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홍콩의 청년 세대는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이 같은 흐름은 중국 정부가 민주화 요구를 계속 탄압함으로써 더욱 커지고 있는 걸로 BBC 방송에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연방 하원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알아볼까요?
예, 어제 공화당 주도 아래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하나는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법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재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형량을 크게 늘리는 법안으로 이 케이트 법안이라는 별명에 붙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요,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들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이민자 보호 도시에 관한 법안을 알아볼까요?
네, 이 법안은 228대 195로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민자 보호 도시, 그러니까 연방 이민세관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는 흔히 피난처 도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신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심 검문을 하지 않는 도시, 이 불법 이민자 신분을 문제 삼아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들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죠?
예,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이날 직접 의회를 방문했는데요.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민자 보호도시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국가의 법을 집행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미국의 법을 지키려는 법 집행 당국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법안은 미국의 재입국을 시도하다 걸리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형량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 케이트 법안이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예, 지난 2015년에요. 이민 그 불법 이민자의 총격으로 숨진 케이트 스타인리 씨의 이름을 딴 건데요.
네.
이 케이트 씨를 쏜 범인이 여러 번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가 추방이 됐는데 다시 미국의 미드쿡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민자 보호 도시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이 법안은 257대 167로 통과가 됐는데 내일은 또 케이트 씨가 숨진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 단속, 불법 이민자 단속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식 공약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원 표결에 앞서서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손에 숨진 희생자 유족들을 만났는데요. 마약 거래자들과 범죄 조직이 악용하고 있는 이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원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표차를 보니까요.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예,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지방정부에 꼭 필요한 지원금을 끊고 이민자들을 악마처럼 묘사한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농사 등 궂은 일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이민자 보호 도시는 이들에게 안전망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케이트 법안은 불법 이민자란 사실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법안이 상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상원의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붙일 수만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표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이 상원에는 토론 종결 투표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네.
현재 상원 의석 비율이 52대 48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에서 6도, 낮 최고는 3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m, 서해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남북도와 황해도 지역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 3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최저 21, 최고 28, 강계 최저 20, 최고 29, 해주 최저 20, 최고 27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21도, 최고 3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장진 최저 14도, 최고 27도, 해산 최저 16도, 최고 28도, 선봉은 최저 18도, 최고 26도, 원산은 최저 21도, 최고 27도입니다. 삼지연은 최저가 14도, 최고는 2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서해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봅니다.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의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부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북한 문제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어제 중국의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문 역할을 계속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원활히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조치와 별도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체제 밖에서 실시하는 독자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두 정상의 만남에서 정해진 의제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두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등 이슬람권 6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어제 밤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주는 이번 조치를 약혼자와 행정부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친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6일 여행금지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유엔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지난 4월 시리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격에 신경작용제인 살인가스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 4일 시리아 칸 쉐이쿤에서 발생한 공격에 살인가스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위즘지 화학무기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 같은 잔혹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런 끔찍한 공격을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사가 공정하고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이 오늘 모술의 올드시티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마지막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의 공격에 앞서 민간인 수십 명이 이라크군 방향으로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가 저항세력의 총격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라크군 대테러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비이라크계인 ISIL 무장대원들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있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전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라크군 대테러 부대 만알타이 소장은 약 200명의 무장세력이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